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에덴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아주 지난주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큰 뉴스예요.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동부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춥죠. 많은 사람들이 춥고 미국은 따뜻하고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 잘 된 나라에서도 추워서 이렇게 난리인데 제가 이렇게 날씨가 나쁘면 세계 날씨를 제가 보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북한이 영하 30도입니다. 굉장히 춥고요. 거기는 뭐 냉난방 없는 지역에서 영하 30도 그냥 피부로 다 느끼는 날씨고요. 저기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쪽 지역 아주 춥습니다. 여기 동부의 날씨보다는 안 춥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 날씨는 굉장히 추운데 냉난방 시설이 잘 안 돼 있는데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춥다라는 거랑은 참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춥고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 우리보다 더 힘든 게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죠. 우리가 2016년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이 참 말씀이랑 연결돼서 좋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사랑은 드러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실천해 주셨어요. 몸소 행해 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또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예배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 사랑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거였어요. 아, 그 주님 다시 오시지, 날 구원하신 주님 다시 오시지. 그래서 그 기다림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그 준비하는 것, 그러면서 그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늘 깨어있는 신부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그 에녹 왕 우리 교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교라는 제목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가까운 삶의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선교. 미국에 뭐 다 민족 국가니까 많은 민족과 나라의 사람들이 이주에 와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알수 있는데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갈수 있는 곳에서 그런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제가 네 번째로 우리의 사랑은 이웃 되는 겁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웃은 우리들의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이웃과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나오게 돼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근데 온 이유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였고 하나는 자기 자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데 뭘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 사고의 툴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613개가 있었어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이 유대인들끼리도, 이 랍비들, 학자들끼리도 어느 것이 가장 크냐, 어느 것을 더잘 지켜야 되냐, 어떤 우선순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운 답을 하시는가, 또 뭘까? 여러 가지로 와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질문하세요. 26절에 보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 어떻게 읽었니? 네가 알고 있는 건 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답에 옳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옳다. 여기서 옳다 이 이야기는 헬라어적 개념으로 그래 알고 있구나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너 정말 잘하는구나 굉장한 칭찬의 개념이에요. 너 정말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마디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의 구원과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오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행해. 그래야 영생을 얻어. 살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갑자기 행하라 그러면 이게 헷갈리기 쉬운,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로마서와 야고보가 다른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로마서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럼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인가? 그렇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가? 믿음의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2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1절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지만 제물은 죽었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삶,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조화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율법사를 우리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이 사람이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래도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하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에 근거한 네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야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바른 말씀에 근거한 믿음 위에 온전한 행함이 같이 수반될 때이 구원이라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거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그럼 자기는 자신이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누가 내 이웃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나 이웃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웃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자기 지역적으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자기랑 잘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이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다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율법사였어요.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어울릴 만한 사람, 자기와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같이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었던 사람, 네, 나 이 사람들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나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도 나 사랑합니다. 우리 늘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를 실천한 거예요. 자기의 이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웃과는 이 사람만 아니라 우리도 잘 지내요. 그렇죠? 우리가 대화가 통하는 사람, 어느 정도 잘 이야기가 되는 사람,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우리도 잘 지냅니다. 그럼 우리도 이웃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웃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그 뒷부분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이렇게 가는 길이 그 길이 뭐 위험하다 그래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럼 보고선 어떻게 했어요? 피해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간다 그래요. 근데 또 피해 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누가 이웃이니?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에게는 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의 자기 스스로 내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 레위인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피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했던 율법사 너도 피해간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보고 피해갔어요. 이웃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랑 이웃되면 피곤해요. 돈 들어가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혼자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다음에 지나갔어. 이 사람은 가서 보고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33절에서부터 보면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34절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까이 가서 예. 사랑은요, 보고 가는 거죠. 가까이 가서, 그리고 상처를 봤어요. 상처를 붓고 싸매고,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다리고 가서 돌보고, 그 다음날 또 돈 가져가서 주고, 이 사람을 좀 돌봐주고, 돈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다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성경은 그냥 어떤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우린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병원도 많이 생기고 선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진정한 이웃이죠. 누가 진짜 이웃이냐? 누가 참 이웃이냐? 어떤 이웃이 진짜 이웃이냐에 대한 이웃의 정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멸시받았던 대상들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렇게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너무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문화도 잃어버리게 되고 혈통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혼탁하다라고 했었을 때 사마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친구는커녕 그냥 짐승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냥 개처럼 여겼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이방인 여자가 수로보니기 여인이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인의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주님이 아주 냉정한 표현을 쓰시죠. 그래서 그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럴 때 주님 감동하세요.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이방민족에 대한 아주 배타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했어요.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 있죠. 네덜란드에 유명한 그 돌아온 탕자 그림 그렸던. 근데 이분이 무슨 그림을 또 그렸냐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아주 재밌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개 한 마리를 그려냈어요. 개가 아주 지저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걸 그렸어요. 제가 그 그림을 이렇게 한참을 봤어요. 보면서 아주 직접은 못 보고요. 인터넷으로 저도 봤어요. 찾아서 궁금해서.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여기다 개를 그려놨을까?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낙이 태워서 어떤 그 주막집에 태워서 데리고 가서 내려주는 그림인데 그 가운데 바로 아래 개 한 마리가 그 또 똥 싸고 있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그림이에요. 너희들이 개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이 근데 너희들을 돌아봐라. 개만도 못하지 않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렘브란트가 어떤 마음으로 그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스스로 해석할 때 그렇게 거룩하고 잘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자신했던 너희들 근데 진짜는 짐승만도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듯한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이웃이 누구일까? 참 이웃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고향이 같고 취미도 같고 학력도 비슷하고 경제적으로 비슷해서 뭔가 이웃할 만한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이웃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될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같았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강도 만나서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잖아요. 이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먼저 이웃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자격 없었던 사람, 정말로 그냥 냅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리에서 강도 만났던 사람 같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오셔서 구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이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웃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6절 37절을 보면 물어보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니? 주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선교 있어요. 예, 우리 이웃에게 다가와 있는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는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이웃이 되지 못해서 멀리 있는 누군가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의 세계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땅으로 못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복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죽어갈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거죠.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하는 선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웃되는 게 제일 첫 번째는 가까운 이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건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찾아가는 이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죠. 살려야 되죠. 예, 이게 단기 선교를 가는 일이고 또한 장기 선교를 파송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소개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지역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복음의 선물을 보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을 보내는 따뜻한 마음의 이웃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슨 선물이 제일 좋을까? 그건 살리는 선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 빵도 필요해요. 당장 죽어가니까. 그런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일, 선물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 생명이 이야기를 알리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교의 길을 이렇게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 정말로 참 귀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좋은 선교사님들 만나고 또 좋은 선교사님들과 동역하고 그러던 가운데 요즘에 이제 제가 선교에 더 관심 갖고 기도하면서 이제 정말 갈 수 없는 지역에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해야 되나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게 돼요. 갈 수 있는 곳에는 가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갈 수 없는 곳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들어가기 정말 힘든 곳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 수 없는 지역의 사람들을 내보내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 참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지역은 사실 선교사님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사역을 할 수 있는 나라들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10여 년 전부터 문을 여셨어요. 어떤 전쟁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문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또 그들이 난민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세상을 향해서 나오고 있죠. 대충 잡아도 지금 1600만 정도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저번에 그 보셨던 그 이동의 그림이랑은 또 다른 엄청난 숫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들에게 우리가 친구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같이 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리아, 이라크 지역인데요. 이 지역들 좀 죄다 편안한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역적으로 전쟁이 있고 뭐 하루하루가 참 정말로 너무 힘든 지역들입니다. 이 시리아에서 지금 여기 있는 지역들이 최근에 이제 공습을 러시아에 공습받고 그런 지역들이고요. 그냥 이렇게 지역에 폭탄 하나씩 떨어지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말 죽어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질 못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여러분 자료 보신 것처럼 나오고 있고요. 중에 어린이들도 많고요. 이 난민 행렬들이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통제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게 되죠. 제가 이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우리나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 국제시장에 맨 처음에 나올 때 그 흥남부도 나오시잖아요. 영화로 봤던 걸 제가 자료들을 찾아서 사진들을 봤습니다. 10만 명이 나온 사건이었고요. 정말 전 영화가 그냥 그래픽인 줄만 알았는데 사진이 실제가 그 그래픽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나오는데 이 한국 사람들 나오기 위해서 저 장진호 전투 한번 찾아보세요. 미군 해병대들, 일사단들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10만 명 구하기 위해서 몇천 명이 얼어 죽었어요. 너무너무 추운, 영하 30도에서 전투하면서 중공군들 들어와가지고 그 전투를 막아줬기 때문에 10만 명이 탈출해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미군 전투의 역사에서는 3대 동계 전투로 기억될 만한 전투고, 그래서 미군 이지즈함 이름 하나가 진호호예요.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전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남자분들만 알고. 저런 난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저 흥남부도 그 당시에 저희 실제 사진이에요. 그때 9만 8천 명 배 타고 나와서 살게 됐습니다. 마지막 저 일을 통역했던 분이 책에다 이런 말을 썼어요. 막 싸우고 그 미국 장군한테 사정해서 이 사람들 살려야 된다 그러고 군수물자 다 불에 태우고 그 배 타고 나오면서 마지막 배를 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두고 온 사람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배를 타고 오면서 산 기쁨도 있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겠어요. 그 마음을 나눴어요. 지금 그 난민들이 배 타고 저렇게 오는데요. 저는 다 배 타고 오는 줄 알았는데 돈 있는 사람만 배 타고 오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래서 날이 안 좋은 날은 1인당 1,500불이고요. 날씨가 좋으면 1,800불이래요. 왜냐하면 살 확률이 높아서. 1,800불에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 구명조끼를 좋은 걸, 제대로 된 걸 써야 되는데 또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짜로 만들어서 그거 입으면 죽는 거예요. 물에 안 뜨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참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처참하고 안타깝죠. 그 유럽으로 가는 기차 타기 위해서 저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 목숨 거는 사람들, 그 남미촌 캠프에서 자는 사람들, 지금 겨울이라서 굉장히 힘든 생활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죠.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질 못해서 뭐 막아놓고 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번에 보여드렸던 요르단에 있는 자타리 캠프입니다. 캠프촌에 있는 그 난민촌. 지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중동, 레바논, 요르단 이쪽 지역에 많이 지금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이 난민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쿠리드라는 아이가 그냥 해안가에서 죽어 있었던 저 사진 하나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던. 저 아이뿐만 아니고요. 수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 자료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시리아어로 번역된 어린이 성경을 이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나눌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찾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인쇄를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서 하게 돼요. 해서 그 지역으로 보내고 나눈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이웃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할 때 헌금하자는 얘기 안 했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 한 권 만드는데 5불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권 이상씩 기도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 들여서 찍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2,000권 찍는데 만불이에요. 그냥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그냥 그렇게 안 찍고 기도하면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제가 작년 멍족성경 했는데 일부는 공산당한테 뺏겨서 소각당했다. 그래서 이거는 소각당하면 안 되고 빼앗겨도 안 되고 정말로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헌금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이 헌금들을 우리 헌금봉투에 성경헌금 칸에 어린이 성경 헌금으로 해서 여러분 두 권 이상씩만 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과 기도를 모아서 정말로 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진정한 이웃이 되는 작지만 큰 생명의 역사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정말로 선한 이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로 선한 이웃이 되어서 선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